두 번째 메시지는 왕국 복음을 전파함, 왕국을 위해 사람들을 얻음,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함입니다. 로마서 1번 왕국 복음은 이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이 중점과 마지막 로마 숫자 사이에는 내재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이 앞에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간에는 내재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담은 이 복음을 전하여 이 현재 시대가 종결되도록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시대의 종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가르침이 주님의 회복에 진리를 가르칠 때 이 시대를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여, 왕국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중심이 되시며 그리스도의 몸은 그 노선이 되고 새 예루살렘은 그 최종적인 완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시라는 것은 천국의 실제라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로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복음은 이러한 노선에서 볼 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모든 신성한 진리를 포함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깊이 인상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적어도 네 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의 끝도 이 말씀으로 마치는데 바로 이 시대의 종결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시대의 종결은 바로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말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가 시대의 종결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때 이기는 믿는 이들이 천국의 실제 안에서 이 시대에서 살다가 이제 천국에 나타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천년왕국에서의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결이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시대로 종결하기 위하여 이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 은혜의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자연적인 즉각적인 기도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종결시키소서. 이 시대가 너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끝내시고 왕국 시대를 가져오소서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시대의 종결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한 그 질문을 주님께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이 시대가 종결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리고 25절 26절에서 주님이 그 상세한 대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24장 24절에서 한 특징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 땅에 이 왕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끝이 오는 가장 중요한 표적은 로마 제국이 유럽에서 다시 일어나거나 혹은 마지막 시저가 다시 일어나든가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표적은 왕국 복음의 전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여,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을 다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왕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의 위임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었는데 그에 이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또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들이 씻어지고 왜 우리가 피로 씻겼으며 신성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천국 안으로도 이끈다. 은혜의 복음은 죄들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강조한다.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권위를 강조한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고 반역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불순종의 아들들로 채웠습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다스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왕국 복음이 있습니다. 이 왕국 복음을 통하여 타락한 인류가 그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마지막 세 절에서 잘 묘사됩니다. 죽은 사람들로부터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산에서 주님께서 새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 집회를 가지셨습니다. 모든 권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네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위가 하나님 사람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께서 이제 그분의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 권위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그 주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주님께 가서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갈 때 이방인들에게 나갈 때 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온 그 명령을 전합니다. 하늘에 속한 워싱턴 DC에서 하는 그 명령을 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그 천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과 제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그 구원을 받은 이들이고 제자들은 훈련받고 다스림받고 그리고 훈련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영재님께서 새 놀라운 실행, 제자들이 하는 실행을 말하셨는데 첫째, 이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반대 증거로서 삽니다. 그들은 현대 악한 시대의 반대 증거로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행함과 생활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생활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복음의 권위 아래에 이끌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들로 만듭니다. 이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죠. 주님의 갈망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존재를 복음에 쏟아붓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또 많은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예루살렘에 온 많은 제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합니다. 제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남가주에서 자라게 하소서. 온 땅에 퍼지게 하소서. 많은 당신의 제자들이 생기게 하소서. 남가주에서 그리고 온 땅에서 그 일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또 새로 믿는 이들을 침례해줍니다.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이끕니다. 삼일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이끌어야죠. 그리고 그들을 그분과 연합되고 연결되고 합병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새로 온 믿는 이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들을 우리의 소그룹 집회에 데려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개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죄인들을 방문하고 접촉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주님의 권위로 데려오고 그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잠기게 해서 침례를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가르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증언했죠.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들을 이제 방문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칠 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진리에 관하여 가르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곱 배로 강화된 누림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고 우리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갑시다. 이방인들에게 갑시다. 그들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이 시대를 완결할 것입니다. 종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완전히 누릴 것입니다. 주님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증거는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곧 대환란 때 이전에 반드시 온 땅에 확산되어야 한다.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의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왕국 복음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온 땅에 전해지는 것이 완결될 때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로 휴거될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이기는 이들만이 복음을 전할 때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신실했던 이기는 이들만이 대환난의 환난을 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패배한 믿는 이들은 땅에 남아서 대환난 기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겠죠.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D.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의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왕국 복음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제가 정확히 기억한다면 한 세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영재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썼죠.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다만 유대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를 하는 사람들, 민족들, 지파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지파,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모든 도덕적인 혹은 타고난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이 부분 제가 이미 다루었죠. 이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음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땅으로 가져갈 부담을 짊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왕국 복음은 보다 높은 복음이다. 이 높은 복음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각 대륙에 전해질 것이다. 신약 사역은 요한 침례자의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했죠.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하셨습니다. 왕국 복음을 그분이 직접 전하심으로 계속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땅의 사역 가운데 그분이 가르치셨습니다. 왕국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라. 그리고 나아서 그분의 부활 후에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그분이 이렇게 사도들에게 말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야고보, 베드로, 바울, 요한은 모두 신실하게 왕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 위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왕국 복음을 전하는 그 위임이 주님의 회복의 성도들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왕국 복음을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을 짊어집니다. 왕국 복음을 전할 책임을 짊어집니다. 온 땅에 전할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를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이 복음을 계시하는 성경과 사역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바꿔주소서, 사탄의 권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소서. 그래서 제가 당신과 하나가 되어 많은 다른 이들을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사탄의 권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피스왕 자매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 자매님이 많은 이들을 사탄의 권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20세기 초에 그녀가 살았었는데 중국 본토에서 살았습니다. 상류사회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아버지가 중국의 어떤 권위 있는 그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그녀가 온 일생을 들여서 전시관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부모를 몹시 화나게 했죠. 그래서 그녀가 믿음으로 그녀의 부모의 집을 떠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가 눈물을 흘렸죠. 너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다만 예수님만 원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주님께 이끌려졌죠. 주님은 누가복음 19장에는 그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누구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의 혼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1925년 4월에 어떤 일을 안배하셨습니다. 그 왕자매님이 치프에서 복음을 전할 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10대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그 왕국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의 학정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이 그 말을 따라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방에 있는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겼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왕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일 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께 말하시도록 적어도 10분은 허락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0분은 또 당신이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분은 다른 민인이들에게 말하여야 하고 또 다른 10분은 믿지 않은 이에게 말하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우리가 죄인들에게 하루는 아니고 일주일에 10분이라도 쓰고 있습니까? 이 사역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서원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적어도 매주에 2시간, 3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을 접촉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그들을 목양하고 그들을 보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가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고 싶습니다. 이영재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말씀하신 후에 이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들여서 우리의 모든 땀을 다 흘려서 우리의 피를 다 흘려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만이 주님을 만족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땀을 다 흘려서 우리의 피를 흘려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만족시켜드리고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꺼이 복음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어느 날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있을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얼마나 전했느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주님께 끌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았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쳤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 질문에 어느 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종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왕국 시대를 가져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그분만이 온 땅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적은 시대의 종결의 가장 중요한 표적은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표적은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시작한 것을 계속하기 원하는데 로마서 1번과 로마서 2번을 연결시키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왕국 복음이란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라고 말하죠. 이 왕국 복음이 언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가 될 것인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분의 부활 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영을 쏟아 부으시기 전에 그분께서 사도들에게 약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1장 3절이죠. 그리고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때 제자들에게 왕국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증인은 증거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증거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각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은 무엇인가? 증인은 직역하면 순교자들이다. 이들은 부활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지닌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증인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증인들이 어디로 보내집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들이 온 땅에 보내진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즉 그들이 있는 그곳이죠. 유대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보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그 완결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증인에 대하여 좀 더 교통하기 원합니다. 아마 이 남가주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온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캘리포니아, 바로 예루살렘에서 볼 때 땅끝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우리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바로 이 땅끝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 왕국 복음을 받았는가?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왜냐하면 이 신실한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을 떠나서, 혹은 그의 나라를 떠나서, 혹은 그의 언어를, 그의 문화를 떠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 온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심지어 증인, 위트니스라고 바꾸었죠. 형제님이 증인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증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을 수 있는가? 우리도 또한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본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 번식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인에 관하여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도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은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보여줍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하십시오 라고 하죠. 그것이 베드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천사가 또 그것을 보았죠.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그 천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생활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와 같은 생활을 사는 것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사도행전 간의 연결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수자 2번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활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십니다. 이것이 다만 사도행전의 주제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의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승천 안에 계신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말하기 원합니다. 이분을 전해주고 나눠주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A.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들은 그리스도의 완성을 밝혀준다. 먼저 우리가 번식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완성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죠. 1번, 육체대신부터 승천까지 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인 하나님의 아들께서 완성되셨고 완전히 자격을 갖추셨고 완전히 장비되셨다. 주님의 과정을 고려할 때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육체 대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셨습니다. 인간 생활을 사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산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활을 생명을 살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말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말했고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로운 하나님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끝내셨죠. 우리를 하나님을 누리고 접촉하는 것으로부터 막고 있던 모든 것을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죠. 그때 그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맏아들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가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죠. 그분은 하늘 위로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완결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완결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완결되셨죠. 우리의 영 안에 우리는 완결되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완전히 자격을 갖추셨고 완전히 장비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의 자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완결되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모든 자격을 갖추시고 하늘들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위임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분은 하늘들에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그분은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우리와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주 활동적이십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7장의 끝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죠. 주님은 아주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증인들을 위해 아주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그 옆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자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어떤 단계를 취해야 되나 고려하셨고 그때 이 가장 큰 반대자 사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중요한 사도로 만드셨죠. 주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들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 만진받아야 합니다. 왜 그분이 주님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가족을 다스리십시오. 주님,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이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재정이나 가정을 돌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은 그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면서 그분이 번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학생이나 우리의 가정 상황이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 안배되어 있죠.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위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바로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번식의 일을 수행하시는 것은 그분의 제자들 우리들을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그분은 또한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분이 온 세계 상황을 다 안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도자와 구주가 되셔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면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죠. 그분은 승천 안에서 또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성도들이여, 주님, 그리스도, 영도자, 구주, 이 모든 명칭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확산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분은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계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B. 사도행전은 공개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번식, 완성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복음으로 밝혀주고 있다. 그분은 완결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이제 그분은 확산되셔야 합니다. 번식되셔야 합니다. 사복음서들 이후에 완성되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전파되셨다. 하나님의 완성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3번, 가장 높은 표준의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완성되신 그리스도이시다. 4. 사도행전은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번식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커다란 번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A에서 주님은 완성된 것을 말하죠. B에서 그분이 번식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 번식의 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이 번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번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결과가 있죠. 이 시를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번식과 번성에 의해 산출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는 영역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이 번식이 무언가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교회들을 가져옵니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번식에 의해 산출된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표현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가 알죠. 교회 생활에 관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이었다, 과거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1.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번식과 번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고 확산된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각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확산되는 것이다.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어떠한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누가복음 17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의 완결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 안으로, 우리들 안으로 분배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왕국 씨를 우리 안에 뿌렸습니다. 복음으로서 뿌렸죠. 이제 이 씨가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더 많은 자리를 들여서 이 왕국이 자라게 합시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번식으로 산출된 영역입니다. 우리는 왕국이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 안에 확신하여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가야 합니다. 2.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확산에 대한 기록이다. 또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사도바울이 말했죠. 2년 동안 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가 집을 빌려서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방해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선포해야 합니다. 3번 사도행전에서 널리 전파된 복음은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또한 복음인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다. 이 책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언급되죠. 8장 12절에서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때 우리가 기도 집회에 갈 때 저는 이와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할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오기 위한 기도를 할 부담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 집회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당신의 왕국이 오소서.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리버사이드에서 이루어지소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기회에서 이와 같은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입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함으로써이죠. 다만 왕국이 오도록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가야 합니다. 가서 이 왕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기하여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4번을 함께 읽고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온 땅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까지 계속되고 전진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3번을 봅시다. 제가 앞에 있는 형제님들의 이 노선을 따라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이 계유의 내용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내재적인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특별집회가 갖고 있는 부담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가 섞임집회를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전체 주제에 나와 있죠. 주된 필요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증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가주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여,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들 안에 증가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아주 완전히 기쁘지 않은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은 교회 안에 주님의 회복 안에 있지만 왜 우리가 완전히 행복하고 기쁘지 않은지 아십니까? 주님이 기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3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진리를 확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창조물 전체에 회복과 복원을 가져오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의 이 부분을 준비할 때 저는 계시록을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수분 후에 같이 읽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증언하죠.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인상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위하여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십시오. 민족들에 대해서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또 민족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유대인에 관하여 말합니다. 11장 9절은 온 땅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가 그것을 말하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무엇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회복 안에 위임하신 그 진리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온 땅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온 땅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저는 구약에 있는 방식으로 여기서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약에 있는 방식으로 신원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왕국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 온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 온 땅이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100년 안에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됐었죠. 그때 어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인도까지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인도까지 가도록 그 추진력을 주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을 인도까지 가서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돌아오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A. 그리스도의 승천 직후에 복음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 이 네 가지가 내 말에 탄 귀수들처럼 달래기 시작했고, 이 네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달릴 것이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었을 것입니다. 이 네 말에 있죠? 이 네 말에는 다 기수들이 있습니다. 이 기수들은 사실 어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네 기수들은 인격화된 어떤 사물들을 말합니다. 붉은 말과 그 붉은 말에 탄 기수는 전쟁을 말합니다. 검은 말을 탄 기수는 기근을 말하고, 그 청황색, 청록색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흰 말이 달리는데 그 흰 말과 흰 말의 기수는 복음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다른 뒤에 있는 세 가지 앞에 달리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볼 때 이것이 거듭거듭 증명됩니다. 저 자신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세 장소에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세 장소에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알버트 형제님도 그곳에 저와 같이 계셨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를 떠나자마자 바로 그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최근에 제가 또 어떤 나라에 갔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어떤 소식을 들은지 아십니까? 그 도시가 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1985년 이래 없었던 그와 같은 홍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복음을 따라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어서 이 재앙이 옵니다. 이 재난이 왔습니다. 남과주에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1번,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왕국 복음이 확산되고 달리고 경주하는 것이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의 핵심이다. 이것은 내재적으로 인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을 말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2번,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있는 첫째 봉인의 흰색 말로 상징된 왕국 복음이 이 시대의 끝인 대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대니엘 형제님이 교통했죠. 여기 남가주에서 예루살렘까지 볼 때 사실 우리는 세상의 끝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죠. 제가 이 노선을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위임을 받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각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은 바로 사람들을 말한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제가 이 부분을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인상과 부담을 주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유대인과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남가주에서 오늘날 그와 같은 상황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가주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온 세상에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유럽에도 가고 독일에도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여, 동시에 주님께서는 또 유럽으로 중동의 사람들을 이주시키셨죠. 그리고 주님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캘리포니아에 또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보십시오.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보십시오. 온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안에도 정말 온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상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장소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이 뒷마당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온 땅에서 온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뒷마당에, 우리의 앞마당에 온 땅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소를 보십시오. 이미 집회소를 보더라도 모든 민족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왕국복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왕국복음이 온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특별 집회는 다만 우리가 어떠한 진리의 어떤 방면을 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재적인 부담을 취해야 합니다. 이 특별 집회에 내재적인 부담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필요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이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번 주말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B. 우리는 부분적인 복음이 아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을 포괄한 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완전한 복음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또한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 하나님의 서민 안으로 분배하여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해 그분의 신부이자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복음이다. 성도들이여, 여기에 남가주에 50개 이상의 교회가 모여있죠. 성도들이여,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가져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가 이 남가주에 52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기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52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여, 주님은 교회를 온 남가주에 확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등잔대를, 금등잔대를 남가주 모든 도시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느낌과 부담과 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 세계에 있던 그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던 부담과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1세기의 성도들은 그 복음을 100년 동안에 온 로마에 전파했죠. 로마 제국의 온 땅에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웠죠. 주 예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소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담지우소서. 교회가 산출되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입니다. C. 사실상 복음은 신성한 모든 진리를 포함한다. 신약 전체가 복음이고 복음인 신약은 구약으로 예표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성경 전체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 메시지에 한 형제님이 말하셨죠.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창세기인 내용부터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음 전파자이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그분이 사람들에게 오셨죠. 정상적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본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셨습니까? 천둥으로 오셨습니까? 아주 정상적인 방식으로 오셔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셨죠. 주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셨죠. 그러나 아주 정상적인 방식으로 오셔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너희 어디 숨어 있구나. 아니, 누가 너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쳤느냐. 다 알고 계셨지만 물으셨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죄를 자백할 기회를 주시고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녀가 먼저 죄를 자백하도록 도와주셨죠. 여호와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죄를 자백하도록 도우셨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서 복음 전파가 있었습니다. 네 씨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복음입니까? 이것이 높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뒤를 읽읍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 성도들이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복음 전파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이메일도 복음 전파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비디오도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인터넷이 그 마귀가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여,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이 남가주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부담을 짊어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특별집회에 부담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어디를 보고 있죠? 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기는 이들이 흰색 말을 탄 기수들이 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인해 13절 14절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기는 이들이 주님과 연결되죠. 돌아오시는 주님과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인상을 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그 검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주님도 그분의 원수를 멸망시키실 때 말씀으로 멸망시키십니다.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멸망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일어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남가주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게 해야 합니다. F. 주님께서 그분의 복원을 가져오는 그분의 회복을 위하여 복음의 신성한 진리들을 배우고 그 진리들을 모든 곳에 확산하고자 하는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이것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특별집회 이전부터 제가 이것을 실행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실행해 왔습니다. 제가 어떠한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제게 무엇을 물어보면 저는 그들에게 마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라고 하죠. 그럴 때 그들이 또 물어보죠. 그럼 복음 전파자군요? 아닙니다. 복음 전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선교사입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은 그걸 아십니까? 당신이 그릇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년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이 증언할 수 있죠. 알버트 형제님과 제가 어떤 장소에 갔습니다. 우리 아내들과 함께 갔습니다. 거기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죠. 가서 거기 그 시중드는 웨이트리스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죠. 왜 이렇게 음식이 늦게 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된 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음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내가 그렇게 그 웨이트리스하고 이야기할 때 식당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식당주인과 또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도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했죠.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죠. 우리가 그때 남가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만나주기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그렇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10분 후에 우리가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했을 때 그 식당 주인이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말한 것과 같은 말을 내게 해줄 어떤 사람을 제게 소개해 주기로 했죠. 잊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식당 주인을 어떤 사람과 연결시켜줬고 그래서 2주 후에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 그 사진에서 두 형제와 함께 그 식당 주인이 서 있고 그 식당 주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주 후에 어떤 문자를 또 받았는데 문자가 복음 전파를 위해 쓰이고 있죠. 제가 또 다른 텍스트 문자를 받았는데 빅터 형제님 그 리카르도 곤잘레스 형제가 이제 침례받았습니다. 어젯밤에 침례받았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중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식당 주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리카르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음식이 준비가 늦어지게 안배하셨죠. 우리는 이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방식을 취해서 전해야 합니다. 자, 모두 함께 로마 숫자 4번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자매님들이 A, 형제님들이 B, 모두 함께 C를 읽읍시다. A는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을 확산하려는 부담을 취해야 한다. A, 자매님들, 우리는 주님에게 생명이 가득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 회복을 가지실 길을 드림으로써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을 공급하는 이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형제님들이 B 읽읍시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좌절되어 왔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깊은 부담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풍성들을 그도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굶주려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부담을 취해야만 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풍성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영양 공급을 받고 나서 이 영양 공급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읍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풍성들로 가득 채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부담을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수행합시다. 우리가 채워지고 적셔진다면 모두가 진취적일 수 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주님의 번식을 위한 커다란 증가가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온 땅에서 참된 분발이 있기를. 성도들이여, 필요가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분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로 사도행전 17장 6절로 마치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반자가 데살로나이가에 갔을 때입니다. 믿지 않는 이가 이렇게 말했죠.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가주의 모든 시에서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시가 뒤집어졌습니까? 왕국 복음으로 뒤집어졌는가를 주님 앞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때 바울은 바울과 형제들은 3주 안에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일으켰죠. 우리도 같은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씩 기도한 후에 우리가 형제님들의 지시를 따라 집회를 가집시다.